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심지속으로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참 복음으로, 참 전문성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말세지 말에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영육 간에 도울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여 새롭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이 말씀이 먼저 내가 은혜 받는, 내가 응답받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귀한 메시지로 쓰임받는 그러한 소중한 응답의 메시지가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현장 복음 메시지 33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좀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책을 좀 가능하면 또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 말씀을 보면서도 여러분이 뭐 다른 시간에 또 이렇게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씀 교재 가지고 잘 정리해 놓으면 준비해 놓으면 현장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쓰임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또 찾으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이제 관점. 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참고적으로 우리가 잘 준비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소식 암송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1,000원짜리 이렇게 많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번에 암송을 했는데 여전히 속도가 빨라가지고 제가 그 암송하면 제가 꼭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틀리면 틀린 부분 다 체크해가지고 다시 암송하도록 이제 최소한 박인자 권사님은 한열몇번 받고 교수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다 보고 틀린 부분 체크해주고 말하죠. 조금만 잘하시면 명품이 되겠는데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찍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렘넌트들도 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그 지금 많이 올라가는 여명이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정품이 따로 있어요. 근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메시지를 하다가 벽에 있는 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붙이고 그래서 아, 다시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미리 올려놓은 건데 그게 이제 지금 계속해서 많은 사람한테 보이고 있고, 예를 들자면 그런 준비를 해놓으니까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10장 뒤에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 궤도라고 그러는데 그걸 미용실을 하시는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10장 요구해가지고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또한 분은 여자 목사님인데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두 명은 꼭 연락이 오시거든요. 이제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이 자기 본인이 우리가 다락방 훈련을 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락방이냐고 유광수 목사님 그 하시냐고 그래 그런다고. 근데 자기가 다 들어봤는데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는 정리가 안돼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 메시지는 너무 감동적이고 전기가 너무너무 체계적으로 잘돼 있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조금 많이 들어보시면은 이제 정리가 좀 길게 되셔가지고 이 목사님은 이제 많이 메시지를 한 10년은 훈련 받으셔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해 놓고 그렇게 말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논리적으로 너무 잘돼 있다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러면 전직이 뭐 하셨던 분이세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과거 고등학교 선생님이시 은퇴하시고 다시 신학을 하신 분이에요. 37살 때, 이제 남편이 선생님이셨는데 바람 펴가지고 이혼하시고, 그때 그 계기를 통해서 지금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하고 계신데요. 근데 그 계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복음에만 인생을 살기로 결단을 해서 이렇게 이제 새롭게 개척을 신학 공부 다 하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막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복음 소식 만났대요. 그래서 계속 교제하면서 같이 우리 함께 전도하자고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셨어요. 얼굴이 뭐 하얘가지고 선생님 같기도 하고 정말 천사 같기도 하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얼굴이 너무 인품도 좋으시고 아, 우리 렘넌트와 우리 교회가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해놓으면은요 계속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도 서론으로 우리 이제 일주일이 흘러가는 그런 메시지 하지만 그 매주 하는 이제 현장 복음 메시지나 복음 편지나 새 생명 새 생활 그분들에게 시간표에 맞는 메시지를 또 현장에 가면 전하거든요. 제가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가 하겠지만 이번 주 한 주간에 현장에 가면 강단 메시지하고 이 메시지 계속 할 거예요. 현장에. 그래서 내일 저녁에는 천우 지교회에서 갈 거고 또 수요일 날 화요일 날 훈련 받으니까 그렇고 수요일 날 낮과 낮에는 서울대학교 저녁에는 그 항아리 가든 지난주 목사님 장로님들 다 가서 맛있게 3년째 저녁마다 항아리 가든 가가지고 다락방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영적이시고 정말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러시거든요. 먼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급하지 않게 준비하면 다 그 부분들이 문이 열리게 됩니다. 300 지교회 3000 제자 그래서 문 열리는 대로 쭉 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목요일은 또 세 군데 지교회 이렇게 쭉 하고 있고요. 계속 현장에 문을 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는데 중간 뭐 메시지 준비해야지 뭐 이렇게 신방해야지 많지만 그래서 이제 교육자들이 말하기를 일주일이 너무 짧다. 그러니까 매주 가지 마시고 2주에 한 번씩 가라. 갈 데가 너무 많거든요. 저희 기도 제목은 여기 오후 예배 준비된 여러분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자 나의 현장을 내가 책임지고 그 300군데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 우리가 500명을 돌파하고 1000명도 돌파하고 3000제자도 자연스럽게 돼도 관리가 잘 되는 아무리 부어주더라도 우리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응답과 준비가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지는 성도의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 달라져야 됩니다. 특별히 문제.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난주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메시지를 일부 예배 때 드렸는데요. 3주밖에 안 되는 그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 세 가족들이죠. 세 가족인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1장부터 5장까지 모두 다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내용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주님의 강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순교했어요.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위로의 메시지로 우리 살아남은 자도 먼저 죽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들이 예수님이 공중에서 나팔 불 때 천군천사 호령한 소리로 내려오면 죽은 사람이 먼저 변화돼서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도 고린도서 15장이면 호련이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세 가족들에게 그걸 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책을 쓰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한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신약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장 먼저 기록했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순서로 봤을 때 우리는 세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혀야 된다. 이유가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는 구약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예수님과 복음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거라, 봄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시작과 결론에 대해서 우리 신앙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목숨을 주님 앞에 바치고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 아예 새 가족인데 아예 결론을 이야기해버렸어요. 그런데 최고의 칭찬받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다른 모든 교회는 꾸지람이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를 보면 가장 꾸지람이 적어요. 그만큼 새 가족인데도 순수하게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모든 관점이 다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체험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다 그런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요셉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참 많은 문제들이 있죠. 문제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태도나 모든 것들이 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한 사람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강조해요. 강조해. 그런데 의심이 심히 들어요. 예수님을 정말 내 주인으로 삼았다면,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분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저렇게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 의심은 간다니까요. 아직 모르는 거 아닌가. 그 중심이 아니라 좀 뭐 주인이야, 주인을 아직 못 바꾼 상태. 예. 그 상태가 아닌가. 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요셉과 같은 인물은 어린데도요, 가정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뛰어넘었어요. 형들이 팔았다니까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다니까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가요? 그런데 전혀 변함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나를 죽여도 좋고 살려도 좋고 축복을 줘도 좋고 안 줘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지 주님과 하나님과 무엇과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일곱 렘넌트를 통해서 다니엘 에스더를 통해서 이런 경험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이제 사견인데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또 그리고 참 모델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인물이 저는 다니엘이거든요. 남자는 다니엘, 여자는 에스더예요. 근데 일곱 렘넌트에 다니엘 에스더가 빠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깊이 읽으셨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아무리 봐도 나중에는 말씀을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거잖아요. 여러분도 읽으셔서 여러분의 일곱 렘넌트를 한번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모델 각자가 다를 수 있잖아요. 맞을 수 있잖아요. 그건 나의 신앙의 모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세요. 네. 목사님이 아니라 누구가 아니라 살다 보면은요 지도자가 됐는데 민족적인 문제 이 문제가 생겼는데 요셉은 이 문제 때문에 총리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모세는 이러한 민족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이 민족이 광야로 가서 만들어진 게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됐고 율법과 모든 제사제도, 성막제도 다 그게 광야에서 완성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광야 생활이었고 정말로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 언약적인 메시지가 정리가 됐다니까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이 참 부족한 게 많았지만 오히려 거기에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정말 왕들을 세워나갔어요. 그리고 정말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모두 한 인물이 있다면 사무엘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왕의 역할도 했고요. 왕도 세웠고요. 두 명이나, 세 명 다 세웠고요. 다 바탕을 만들었어요. 정말 선지자의 역할을 했고요. 사사 역할도 했고 온갖 것을 다 한 대표적인 모델이 사무엘이에요. 어렸을 때는 너무 이상한 교육자 목사님 밑에서 성장했는데 그 목사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그래서 모델적인 인물이 됐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있는데 그렇게 사람 보지 말고 그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 거짓말입니다. 핑계 이유예요. 여러분 거기에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왕은 참 어려운 인간관계였어요. 자기 장인 어른이었는데, 그랬잖아요. 자기 딸을 줬잖아요. 그런데 죽이려고 계속 몇 년씩 따라다녔어요. 인간관계. 그런데 이 다윗 왕 마음에는요,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워한 흔적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어쩜 이럴 줄 있습니까? 실수도 했죠.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온갖 나쁜 행동을 하고 비난받아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왕이 되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성도, 정말로 우상 가득하고 정치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은 그 현장 속에서 오히려 승천하였어요. 이사야는요,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복음적인 내용을 만들고 떠났어요. 그래서 참 복음을 어떻게 보면 신약보다 더 온전하게 완성해 놓았다니까요. 어려움 중에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관점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경륜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았죠. 초대교회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메시지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 21절에서 감옥에 갇혔는데 1장 12절 한번 거기 보시면요. 다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감옥에 들어간 거거든요. 핍박이거든요. 이 도리어 우리는 이 도리어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실패했고 문제가 생겼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도리어 오히려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축복의 길로 갔다니까요.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이거예요. 문제, 어려움, 그 앞에서 도리어의 신앙. 그리고 좀 어려운, 이해하기 약간 어려운 내용을 쭉 이야기하잖아요. 분쟁으로나 투기로나 뭐 착한 뜻으로나 전파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15절에. 이는 내가 복음을, 그러면서 사람들의 어떤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8절에 무슨 말을 하냐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거짓말 사기치고 뭐 잘못을 해서 그 신천지처럼 거짓말 해서라도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천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정말로 국어를 못해요. 국어를 못해서 넘어가요. 내용들이 다 틀려요. 성경 본문의 해석들이. 좀 그걸 또 배우고 있어요. 국어를 못하는 분들이 가서. 여기 내용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너희가 어떤 방법을 하든지 좋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교회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별의별 사람,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잖아요. 그때 목회자의 자세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지교회를 하거나 어떤 부서를 하거나 뭐를 할 때 렘넌트나 성도들 중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뭐 제가 저렇게 부족하고 뭐 하더라도 아 우리 교회에 오면 괜찮지. 지난주에 딱 있는데 어떤 꼬마가 제가 엘리베이터를 탁 탔는데 문을 닫히려니까 탁 누르고 더 열고요. 한 번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닫히려고 하는데 또 눌러요. 두 번은 그럴 수 있잖아요. 세 번째 그러더라고요. 다시 봤죠. 너 누구야? 그랬더니 좀 비슷한 우리 랩런트하고 같이 다니더라고요. 사고 좀 치는. 야, 어떻게 도다리들끼리 이렇게 똑같이 같이 다니냐. 와, 팀을 짰네. 그래서 제가 최우승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걔 누구냐고. 그랬더니 얼마나 사고를 치든지 학원 오지 말라고 쫓아내는 애들이래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성경책 이렇게 사가지고 찍어서 최 권사님한테 보내줬대요. 그 우리 교회 온 거에 대해서 오늘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왔나? 안 왔죠, 오늘은? 예, 그쪽 올 거예요. 근데 사진 보는데 아빠가 직업군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러잖아요. 직업군인은 좀 강하잖아요. 그런 피를 이어받으신 것 같아. 그 랩런트도. 우린 그러잖아요. 막 사고를 쳐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고를 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때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 교회는 다 그런 애들도 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예. 그런 마음이죠.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성도들이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하자 그런 말을 계속 묵상을 해봤다니 아니에요. 예. 여기 보면 거칠어로는 이제 영어로 보면은 이 그 테니스 틀 때 밖으로 나가면 폴트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모티브 그런 동기를 가지고 좀 틀리고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하더라도 우리가 부족하니까 치다 보면 넘어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잖아요. 잘못된 방법으로 부족한 부분으로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나중에 가서는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룰 것이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어찌 처음부터 야손처럼 그렇게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카 교회도 그렇게 칭찬을 지켰는데 나중에 잘했나요? 너무 열심히 믿어가지고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예수님 금방 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카 후서를 보내면서 그게 아니다. 뭐 영으로나 우리가 보낸 편지로나 예수님이 오신다고 쉬이 오신다고 너희 동요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지 말아라. 임박한 종말론에 빠지지 말아라. 너무 열정적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또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런 것도 잘못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열정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도를 넘을 수도 있잖아요. 과정 속에서. 그러면 먼저 성장한 분들이 그걸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자녀관계도. 어떤 집은 자녀들이 훨씬 철든 경우가 있어요. 제가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아주 불신자인데 제가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다녔거든요. 목포에서. 그런데 어디 짜증을 부리셔요. 근데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엄청 공주 체질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집이 전주가 집이신데 이제 오셨대요. 뭐 거의 이렇게 오셨는데 어머니가 어느 정도냐면 모시고 기차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자리에 딱 앉혀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지 않으면 삐진대요. 그렇게 뭐든지 삐진대요. 어머니가. 가장 어린 아이라고. 그래도 어머니가 내가 효도할 수 있는 살아계실 때 그게 축복 아니겠냐고. 오히려 철없는 부모님 밑에서 철 있는 자녀들이 많이 나오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 안에서도 먼저 철든 사람이 선지자요 사명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왜 그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선지자로 가정의 사명자로 대표로 뽑아주셨어요.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가정의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예요. 내가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자녀 중에서 내 남편 중에서 더 믿음 좋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이제 그런 심정이죠. 교회에 먼저 깨달았으니까 뭐든지 수용하고 있네요. 이걸 보여주는 거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지도자인데 막 갈등하고 싸우고 그리고 감옥에 있는데도 막 교회에 헌금도 많이 되고 부흥도 되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서 너무 서로 경쟁과 갈등이 많았어. 돈도 풍속하고요. 데살로니카 교회처럼 그렇게 그렇게 열정 있고 고린도교처럼 그렇게 부자인데도 사도 바울을 끝까지 경제적으로 후원했던 교회는 너희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부흥도 하고 뭐 엘리트들이 모였고 경제 산업인들이 모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경쟁이 있어.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부흥하고 경쟁이 생기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이런 사람 배기 싫은 사람 뒤통수 보는 것처럼 힘든 거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 갈등.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게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여러분 인간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으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쁨을 잃을 수가 있어요. 직장생활도 그래요. 너무 보기 싫은 너무 이상한 상관이라든가 이렇게 만나면요. 그놈 보기만 하면 이가 갈리고요. 너무 기분 나빠져요. 행복을 잃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거래처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그것을 뛰어넘어라. 그게 진짜 복음을 깨닫는 그리스도인의 체질이고 뿌리가 돼야 된다. 그걸 바꿔라. 거듭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내가 이것을 누리지 않고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제자가 양육 안 되든지 전도의 문들이 안 열려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체질을 안 바꾸면 그 소중한 전도의 역할을 지교회의 역할을 다락방 말씀에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나의 성격과 체질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 확신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게 체질이 바뀌어야 되고요. 인격이나 이런 게 바뀌어야 되고요. 성격도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계속 제자를 양육하는 영혼이 남는 우리 영혼은 축복 하나님이 영혼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영혼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왜? 저도 메시지 하루 종일 듣고 또 듣고 유광수 목사님 그 기본 메시지는 한 300번 400번 들었을 거예요. 계속 들어요. 기초 메시지 계속. 그리고 시간만 나면 계속 듣는데 여러분 왜 그러느냐, 그래야지만 내가 유지가 돼요. 유지가 돼요. 여러분 유지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충만해지고 이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없는데. 우리는 마치 식사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은 빨리 그 시장기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빠르게 오는 것 같아요. 그 24시간 계속 말씀드리지 않고 여러분이 뭐 TV 충만하고 세상적인 음악, 영화 충만하고 세상적인 뭐 그런 걸 충만하면 사실은 영은 고갈돼요. 그러면 소중한 하나님의 역사와 이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소중한데.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보면서 뭐 카톡 그룹방이 많잖아요. 렘넌트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20대 30대 청년이 저렇게 사모을 하면서 저렇게 메시지 붙잡고 어떻게 저렇게 할까. 목사님들보다 100배 나은 렘넌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100명에 한 번, 1000명에 한 명일지라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정말 함께 하는구나. 미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니까요. 어떻게 날마다 기도 수첩하고.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걸 읽고 그 메시지를 듣고 같이 소통하고. 어제도 청년 수련회 갔는데요. 야, 청년 때 그 훈련을 다 받고 또 시간 내서 와 가지고 또 봉사하고 또 메시지 듣고, 야, 정말 쟤네들만 있어도 세계복음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런 엠대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점점 전문화되기 시작해요. 또 어른들하고 또 연결하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 한국, 뭐, 장로교나 교단이 뭐, 200, 300개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교단의 교회가 한 700개 정도 되잖아요. 정확한 숫자 잘 모르거든요. 한 700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통합측 교회는 거의 7,000개? 60,000개. 10분의 1 정도밖에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합동측은 거의 10,000개 교회가 넘을 것 같아요. 10,000개. 그리고 제가 이제 성결교 같은 경우도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700개였으니까 2,000개, 지난번 갔던 2,000개 정도 돼요. 우린 700개인데 성결교는 2,000개 정도. 근데 순복음교회는 정확하게 숫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많죠. 그렇게 대표적인 거죠. 그런데요, 제가 이제 그 대표적인 교단의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가봤거든요. 전혀 메시지가 안 돼요. 오지도 않아요. 다 죽었어요.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한번 가보세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가지라. 그리고 끝나고 나면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음에는 오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음에 오죠. 왜 프로그램도 다 그게 그거고. 그러니까 메시지가 없어요. 교재 막 연구해서 박사들이 만드는데 막 이렇게 만들었는다 평가만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연합 여름성경학교 갈 때마다 느꼈어요. 우리가 작지만요 강한 교단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교단을 다 바라보니까 알잖아요. 내용을. 누가 목사님들이 재교육을 받습니까? 돈 줘도 안 와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자리 싸움, 정치적인 것, 그런 것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다 훌륭한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밖에 안 돼요. 상황이. 할 수 있는 게 목사님들이. 그럼 목사님들이 누구에게 가서 재교육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돈 줘도 안 갑니다. 우리는 참 비정상적인 목사예요. 누구 이야기 안 듣는다니까. 목사 된 이후로부터는 절대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후배 목사도 그렇게 잘 안 듣습니다. 우리는 절대 말 안 들어요. 그때부터는 대통령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목사가 그래요 원래. 예. 근데요 신기한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고 키도 자라다 만 분 앞에서 가가지고 똑같은 거 비슷한 거 계속 반복적으로 아,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거기서 꾸지람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본인도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부족하지만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건 상대적이에요. 이 땅에서 절대적으로 훌륭한 건 없잖아요. 그러지만 여러분 백화점에서 최고 가는 거 선택합니까? 그 중에 제일 좋은 걸 선택하잖아요. 우리 이 땅에 살아요. 우리가 우리 이 안에서 부족한 걸,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한 거예요. 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것을 선물 받았어요. 가치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0배, 100배로 승화시켜가지고 다른 교회를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자, 그렇게 되려면 메시지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니까요. 내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화 돼야 돼요. 오늘 관점도 모든 걸 판단하는 것도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이 하는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죽어있는 것도 살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새롭게 되셔야 돼요. 지혜를 얻어야 되고 능력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눈을 여러분 여셔야 돼요. 그 응답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서론적인 그 내용이 있거든요. 교재로 들어가서 보면요. 서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주 하나님의 곤란감을 쓰고 나온다. 고토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에 큰 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낭망 주게 된다. 멜만 주게 야미야. 우리가 지금 천국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도 존재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린 불완전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꾸지람과 훈련, 고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 친구가 있었는데 아주 경건한 친구예요. 그분이 영산연구원의 순복음교회 출신인데 그분이 논문 써가지고 합격해가지고 유광수, 아니, 조용기 목사님 설교는 그 다 만들어준 팀이 있어요. 그 조영기 목사님 설교하는 그 팀에 들어가가지고 좀 그랬거든요. 그 친구가 아주 경건한 친구인데 가방을 탁 열었는데 그 안에 그런 문구가 써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웃었어요. 고난은 죄를 짓지 않게 한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가방 안에. 뭘 율법적으로 그런 걸 적어가지고 다니냐고. 근데 아주 경건하게 살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어려움을 주셔요. 큰 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더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고난도 주고 갈등 주고 어려움도 주잖아요. 그 병도 주고 실패도 주고.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그런 걸 뺏어가지만 오히려 더 영원하고 값진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관점을 좀 바꾸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4장, 14장 10절에서 14절의 내용을 여러분 좀 보시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과 모세의 관점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 본문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군대가 나중에 뒤쫓아오자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요. 자, 14장 10절 중간에 보면, 네, 14장 10절부터요. 12절까지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거죠. 자기 뒤에 이르니까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막 두려워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여기까지 좋았는데, 부르짖는 거니까 좋았는데, 14장 11절에 보세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매장지에서 죽게 만드냐? 이렇게 원망을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원망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건데. 자, 12절에 보세요. 더 기가 막혀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는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시작함으로써 막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차라리 세상에 살지 교회에 다녀가지고 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차라리 예수 안 믿을걸.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걸 보지 못하니까,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모세의 눈과 관점은 달랐어요. 14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이 있었잖아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구원을 보라. 관점이 달랐어요. 눈이 달랐어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데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다 양보해도요, 우리가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실은 가만히만 있어도 응답받아요. 우리가 서두르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도 응답받아.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뭐 해서 응답 안 받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조급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것은 다 완벽하셔도 이상하게 시간관념은 없으신 것 같아. 너무 늦게 응답하시고요. 막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막 하면 안 돼요. 하루살이가 그랬잖아요. 하루살이하고 나비하고 막 놀다가 나비가 그랬잖아요. 야, 내일 보자. 그러니까 내일이 뭔데? 예,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조금만 기다려. 조금이 몇 년인데? 천 년. 우리 죽는데요?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보시는 것 같아. 이스라엘 민족도 공동체로. 부분적으로는 다 죽는데 나중에 가니까 다 응답받잖아요. 우리도 그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후대를 공동체로 생각하시고 결국은 승리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를 통해서 결국은 세계복음화의 대표적인 교회로 세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산업과 모든 경제와 정치 문화를 우리 후대를 통해서 개혁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장 못한다고 해서 조급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셉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그죠? 19절부터 23절에 요셉은 당시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다도 누명을 써도 아무 말이 없다니까요. 저 같으면은 보디바르한테 당신 아내 알지 않냐고 꼬셨다고 그러면 믿어줬을 거예요. 요셉이니까. 말 안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래. 제가 그 지방에 있는데 그분이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좀 장애를 가지셨는데 신학교를 목회를 못 하시니까 그냥 이제 장애인 시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전화를 받으면서 막 전화하면서 내가 안 했다고 뭐 했다고 막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안 했다고 그러면 그런데 누가 그러냐고 막 따지듯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제가 그때 직원이었지만 그래서 신학교 졸업이 전도사님이잖아요. 전도사님,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냥 쓰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뭘 안 했다고 뭐 하다 그렇게 궁색하게 말하세요. 그러니까 얼굴이 팍 이러시더라고요. 네. 자기 기준이야, 자기 기준. 네. 내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잘못하고 남들이 참아주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분 때문에. 그런 사람일수록 막 자기가 뭐 틀리면 막 따지고 이야기하고 그러거든요. 관점, 체질,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떤 누명을 써도,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초연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서 24시간 기도해야 되고 정식기도 해야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모든 염려 그냥 주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다음에 욥이 모델이지 않습니까? 욥. 욥기 1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제 다음 주에 설계하기에 이제 욥기를 할 건데요. 꼭 이것만이 다 아니거든요. 욥에 대해서. 그러나 조금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욥의 마음은 그런 거였어요. 뭐 결국은 그랬지만 너무 힘드니까 그렇겠지만 하나님 그를 통해서 더 온전하게 갱신하게 시킨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욥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정도조차도 못할 때가 많잖아요. 뭡니까?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지 않다. 우리는 조금만 문제 생기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게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것을. 그 뒤에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준비한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왜 나만? 아,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인간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왜 나에게만? 우리 자녀도 세 명인데요. 무슨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시키잖아요. 왜 나에게만 이런 말을 해요. 그럼 뒤통수를 그냥 때려주고 싶은데 야, 돌아가면서 우리는 공평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자세로 세상에 나가서 리더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조금 한 번 더 일을 하더라도 예,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면 더 사랑받고 더 승리할 건데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왜 나에게만 그러고 엄마 원망 뭐 하면 원망하고 아빠 원망하고 엄마 원망하고 섭섭한 거 없으면 만들어내고 이게 이런 수준이 우리 아이들 수준인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런 모든 것을 뒤바꾸라 뒤엎으라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환난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 뭐 제가 다 설명을 했지만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야기하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그 방법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죠? 신앙도 초급, 중급, 고급이 있다니까요. 뭐 다 비슷하지만 있다니까요. 그래도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다 고급 신앙으로 올라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믿음, 부족한 믿음이 있고 나쁜 믿음도 있어요. 여러분 좋은 믿음이 뭐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이게 다 합력하여 나중에 합쳐져 가지고 다 축복이 될 거야. 그리고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안 줘도 세상적인 걸 안 줘도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여러분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으시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여러분 그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급 신앙. 그리고 또 환난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야고보서 1장 뭐라고 했으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어린아이같이 놔주시기를 바라지 않고요.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인생을 깨닫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고 내가 인내를 갖게 하고 그러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이길 수 있게 하고 그러면 인생의 맛이 더 맛있어지거든요. 여러분 돈 없이 돈 하나도 없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그렇잖아요. 돈 막 여러분 빚진 게 굉장히 행복해요. 집중이 돼요. 빚만 생각이 딱 돼요. 그렇잖아요. 그것만 해결되면 되잖아요. 빚지면 굉장히 깨어있어요. 24시간 깨어있습니다. 그래요. 빚져보세요. 다른 걱정이 없어요. 빚만 생각 다 집중. 빚과 주님만 집중하시면 돼요. 거기다 붙여가지고. 돈 빈 지갑이요. 얼마나 영혼이 깨끗해진 줄 아세요? 영혼이 깨끗해져요. 저는 청년 때 이제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렇게 근무하면서 제가 이렇게 렘넌트를 키웠는데 너무 많이 사주니까 항상 마이너스 카드 50, 그때 월급이 50만 원 그런데 받자마자 그날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지난 이렇게 하니까. 그 후로 카드를 제가 한동안 저기 설교를 했잖아요. 가위로 카드를 잘라라. 3개월만 고생하면 된다. 지금 절대 카드를 안 쓰잖아요. 그때 너무 그 마이너스 경험을 하였어. 근데요, 항상 성령 충만했어요. 왜? 카드 마이너스가 항상 성령 충만하게 만들더라고요. 기도 안 할 수 없어. 그 날, 월급날. 그 날만 주님이 오실 그날 말고. 그 날만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월급 주신 분은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월급 받는 사람은 한 달이 왜 이렇게 더디 오는지. 일주일 만에 끝나고. 다 써버리고. 여러분, 모든 환난과 어려움도 부족함도 주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해결된다니까요. 유목사님 가끔 그러잖아요. 돈 없으면 굶어 죽으라고. 살쪄서 걱정이지. 여러분 아무리 찾아봐도 굶어 돌아가신 분 별로 없으신 것 같아. 자살해서 돌아가신 분은 많아도. 예. 그래서 그 우리의 어려움과 부족함과 고통과 그 불만과 그런 것들을요. 어떻게 하냐. 승화시켜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으로 일이 안 되고 그런 것도요. 다 그렇게 바꾸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들 여러분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되면 다 우리 후대에게 몇천 배로 몇억 배로 확대돼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니까. 또 하나님의 축복이 변장되어 온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보면 환난 중에 주님께서 위로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위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여러분을 위로해. 대기업 사장, 나 직원인데 대기업 사장이 와가지고 괜찮아. 위로해. 그럼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우주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장해 주신다니까요. 주님께서 위로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 대통령이 와서 위로해 주시면 힘나겠죠. 여러분 직장에 있는 사장님이 위로해 주면 힘나겠죠. 근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힘 별로 안 나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가치를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6절 17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도 하고 징계도 하고 그러면서 12장 27절 어찌하여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그랬어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의 육신 아버지에게 우리의 징계를 받았는데도 공경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우리가 징계를 받고 어려운 채찍을 맞더라도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또 환난 이후에 출애굽기 14장 이 나중에 깨달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확 원망했다가 10장 40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뭐 좋은 분이라 했으면 그냥 경외했다가 또 뭐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했다가 한 이 정도 수준이라니까요. 믿음이 별로 없어요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시험당할 때 하나님의 약속 이게 승리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법이에요. 하나님에게 들이대면 하나님도 꼼짝달싹할 수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자 10장 13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감당치 못할 너무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들이대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좀 줄여주세요. 여러분 말씀 갖다 대놓고 아 내가 저 실수했다 무게를 잘못 재가지고 천사가 천사 한 번씩 때리고 그럼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난 성경에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염려만 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고 직장을 주옵소서 내 남편과 아내를 주옵소서 집중 염려하는 것과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 다르잖아요. 염려는 주께 다 내가 할 수 없는 건 다 맡기지만 그러나 기도해서 붙잡고 그 길을 찾도록 계속 기도해야죠. 간구하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지각이라고 깨달음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우리 깨달음으로 응답으로 만남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강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키면 다 되는 거죠. 그럼 성령인도 받으면 되겠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주님께서 뭐 이미 우리에게 복 주셨고요.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만 해도 우리는 다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가 뭐여야 되냐면 찬양하는 찬미의 제사 인생을 살아야 돼요. 어떤 문제 속에 어떤 아픔 속에 어떤 실패 속에 어떤 갈등 속에서라도 어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라도 결국 나를 인도해 주실 축복해 주실 응답해 주실 나와 함께 계실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이 땅에서 좀 우리가 어렵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을 우리 천국에 줄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의 제사를 항상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문제와 유혹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눈과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 것을 따라가지 마라.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15절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이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정복하고 다스려야죠. 하나님보다 물론 가치 있게 생각해야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이 우선이죠. 교회가 우선이죠. 복음 정도와 성경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죠.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강단 메시지인데요. 그이 사랑을 가지고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 대접하기도 하고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우리 가정도 잘 지키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관점이고 삶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히브리 13장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강단의 메시지입니다. 또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나 자신, 내가 항상 문제잖아요. 자, 자신, 우리 자신을 거듭나고 새 사람으로 내가 매일 죽노라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전 것을 지나가는 것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뭐냐,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거듭나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린 거듭나야 됩니다. 겨우 구원받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오랜만에 만난 분이 딱 봤을 때 너 뭐 달라진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나쁘게 달라진 게 아니라 정말 새로워졌네? 달라졌네? 이렇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복음화하고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많은 고통 중에 있는 문제 속에서 빠져서 어떻게 답을 얻을지 모르는 그분들에게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이 복음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잠시 한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이 복음과 그리고 교회 시스템을 주셨는데 우리가 1000배, 30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주역으로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시사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저희들을 세워주셨는데 저희들이 변함없이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장성한 분량대로 성장하여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기도에 전무하다가 25시 기적을 응답을 하나님 문화개혁과 문화정치 경제의 모든 개혁을 아버지와 체험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계를 살리는 우리 후대들이 세계를 살리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당대에 주님이 내려오실 만큼 아버지여 힘있게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후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